예, 스가랴 3장. 저희가 지난번부터 3장을 봤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3장 전체를 이렇게 보고, 오늘부터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 스가랴 지금 1장서부터 6장까지 7개 이상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이 네 번째 이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상에서는 이 배경이 온 땅이고 온 세상이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상은 그 배경이 이제 유다, 이스라엘. 그다음에 세 번째 이상에서는 이제 시온, 성전까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네 번째 이상에서는 지성소까지 이제 저희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서부터 5절까지만 지난번에 다 읽었으니까 5절까지만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지금 그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시는데, 이 여호수아가 서 있고 우리 예수님이 나오고 또 사단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더러운 옷을 이제 벗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다음에 정한 관을 씌우라.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 모습이 칭의의 모습이다. 즉 여러분과 제가 칭의가 되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그 근원이 예수님의 피로 저희의 이 더러움이 씻어지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의로 그 의가 입혀지는.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이제 벗게 되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좀더 자세하게 하고, 우선은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오면서 예수님 앞에서 또이 하나님 심판장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칭함을 받는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사단이 그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여호수아의 죄를 사단이 고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 우리가 봤죠. 예, 사단은 지금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하는 짓을 봐도 참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만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수 있느냐?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는. 왜? 그 말이 맞아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주심으로 얻으신 그 의가 저희에게 전가가 되어서 이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심판장이 또 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또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의 그 우리 콜트에 간다 그러는데 그 콜트 앞에 지금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더럽고 추악해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런 우리를 이제 의롭다 칭할 수 있는 이런 근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저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렇게 봤는데 이제 이렇게 의롭다 칭하시는 그런 현실에서 이제 무슨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스가랴 뭐 성경 전체를 보면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스가랴 3장에만 우리가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절을 보게 되겠는데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즉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즉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또 무엇이 포함이 되느냐? 사단을 꾸짖는 그런 책망하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책망한다, 꾸짖는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군데 보죠. 시편. 시편 9절. 시편 9절의 4절부터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여기도 그 변호사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리고 거기 열방을 책하시고 지금 우리 꾸짖는다, 책망한다 그런 단어하고 똑같은데 악인을 멸하시며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항상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적을, 즉 사탄을 물리치시는 거죠. 꾸짖는, 즉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실 때도 여러분과 저를 오늘 만약에 재림을 하시면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양이지만 또 이 세상은 또 사탄은 심판하시는 항상 예수님의 구원은 또 심판하고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의롭게 칭하는 더러운 옷을 입히고 아니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로운 옷을 입히는 그것과 또 연관돼서 여호와가 사단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 볼 수 있는데 시편 18절 아 18편 시편 18편 15절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여긴 꾸지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한국말로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여러분과 제가 벌써 첫 번째 이상에서 이 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에 이 물이라는 것이 이걸 뭐 바다 깊음 이런 것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물이 좋은 면에서도 쓰여지죠. 우리를 씻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물, 바다, 깊음 이런 것들이 지금 사탄의 영역, 그 다음에 이 사망의 영역, 무덤의 영역 이런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첫 번째 이상에서 보셨죠? 그 요한계시록의 그 666, 그 짐승이 나올 때도 바다에서 나옵니다. 상징적인 거죠. 뭐 우리가 나중에 뭐 바다에서 무슨 괴물이 나온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바다가 그 상징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영역. 그리고 이 짐승들은 나라들이었죠. 나라들이 이제 뿔이 뭐 10개 달렸다. 그래서 상징적인 또 뭐야? 숫자 10개. 아, 우리가 진짜로 몇 개 나라인지 이런 거는 모르죠. 어쨌든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15절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리고 거기서 16절 보시면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물에서 건지는 구약에서도 이 물, 즉 노아의 홍수 이런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무덤이에요. 죽음이에요.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 이 구원의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 천국을 보여주는데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바다가 없더라. 바다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 바다가 상징하는 그런 사탄의 영역이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그 물을 꾸짖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갈려지고 땅이 나오고 이게 이제 뭐 여러분과 본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도 물이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고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물과 물이 나눠지고 땅이 나오고 이러는 모습들이 지금 다 이런 지금 상징적인 이런 모습 물론 그렇게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이 그냥 상징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사건이죠 역사적인 그러나 그런 진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물과 바다 이 기품을 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 근데 또 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물결이 없는 바다죠. 잔잔한 바다. 즉 완전히 정복이 된 바다. 이런 모습으로 그 유리바다 옆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죠. 말라기 2장. 제가 오늘 좀 당이 높은가 봅니다. 머리가 얼굴이 새빨개지는데 느껴요 제가. 화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제가. 이러다가 이제 또 싹 없어집니다. 그냥 계속 들으시면. 말라기 2장. 말라기 2장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다 여기 견책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망, 꾸짖음 이 단어입니다. 견책할 것이여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예, 성경도 똥 얘기를 여기저기서 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똥 얘기를 하고 여기도 지금 하는데 이 뭐 알죠? 똥을 얼굴에 칠하는 그런 치욕적인 그런 이 심판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상징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견책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는다. 하나님께서 나무란다. 책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거는 창세기 3장 14절에서 뱀에게 네가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스타일의 말이랑 똑같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책망이 사탄이 뭐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상에서. 그 백성의 즉 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상징인물로 나오는데 그가 우리 저 사탄이 그의 죄를 고발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 어떻게 여호수아 같은 저런 인간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는데 그런 책망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함으로써 그 죄를 고소하는 그 사탄을 잠잠케 만든다 이 말이죠. 즉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제 딱 도달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자는 이제 없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식으로 책망하노라 해서 완전히 심판을 받아 이제 사탄도 이제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죠. 뭐 거기서 뭐 아무리 되고 제 김용환이 이제 어째서 해봤자 소용이 없죠. 이제 벌써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칭의하는 동시에 사탄을 책망하는 지금 그런 모습이 우리 이상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죄를 고소하는 자를 잠잠케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를 고소하신다 그러면 안 되겠네, 사탄이니까. 죄를 고소하는 자를 정죄까지 하십니다. 예.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는데,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왜 그 바람과 물을 꾸짖으는, 우리 마태복음 8장에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큰 지금 바다에서 큰 물결이 배를 덮으려고 하니까 지금 다들 무서워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이 지금 책망한대 꾸짖는다. 지금 그런 같은 줄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를 꾸짖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야, 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런 구원 역사적인 의미가 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바다를 잠잠케 만드시는. 왜 이 바다라는 이런 물이라는 기품이라는 게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런 걸 볼 때 지금 그런데 그 바다를 꾸짖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죠.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도 거기에 베드로를 꾸짖으사. 그렇죠?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가복음 1장 22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로 나와라. 그러니까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도 거기에서도 꾸짖는다. 여기 지금 책망한다. 나무란다. 이 지금 다 같은 겁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5절. 거기 보면 똑같은 모습이 나오죠.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지금 꾸짖는다. 근데 이것을 조금만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셔서 2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지금 책망한다, 꾸짖는다 이게 다 뭐에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그 불법한 자를 어떻게 물리치시냐?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니라. 즉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하는 이런 모습도 입의 기운으로 물리치시는데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재밌죠? 사탄의 역사를 따라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내용을 이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하고 성령이 오면 내가 너에게 하신 이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저 성령님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주로 모든 것이 이 말씀을 이해시켜주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고 근데 반대편에서는 와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런데 보세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그 심판이죠. 거짓을 믿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게 심판이죠. 그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입의 기운으로, 즉 그 말은 뭐예요? 쉽게 여러분과 제가 아는 말로 하면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창조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 인간 만드는 것만 빼놓고 말씀으로. 그러면 이제 오셔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모든 걸 심판하시는 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그림이 뭐예요? 이가 낯선 거미, 즉 칼이 입에서 나오죠. 입에서 나온다. 뭐예요?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지금 그런 모습에 꾸짖고 책망하고 하는 게 지금 심판하시는 모습인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지금 2절에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게 도대체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지금 그걸 잡으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여호와의 책망 이것이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왜? 사단의 멸망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 말은 또 뭐예요? 사단의 멸망을 말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죠. 그쵸?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쫓겨납니다.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렇게 이루어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즉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그 사탄이 이제 쫓겨나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즉 십자가와 말씀을 인하여 그렇죠? 저를 이기었느니 즉 십자가와 말씀으로 저를 이기었다. 그 사탄을 이기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하여 저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즉 뭐예요? 사단의 멸망인 동시에 하나님 백성은 구원입니다. 즉 여기서 사단을 책망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구원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기는 것, 지금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어린 양의 피와, 즉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이다. 뭐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시 이제 3장 2절로, 스가랴 3장 2절로 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리고 뭐래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즉 여기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즉 이 사단이 그 죄를 고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지금 그 죄를 고소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 보여진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단이 그 죄를 공격하는 그 내용이 다 맞아요. 우리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둘 다 한꺼번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을 심판하시되 예수님 안에서 심판, 즉 예수님이 여러분이 받을 심판을 대신 받고 그렇죠? 그래서 심판도 하시고 그리고 또 구원도 하시고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내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즉 우리를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고소하는 그 사람들이 선택하신 자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변호를 하시는 거죠. 그래 사탄아, 네가 하는 말이 맞죠? 맞지만 그러나 내가 그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었단 말입니다. 그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치렀단 말입니다. 그 죄가 받아야 되는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변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이 그 사단을 책망을 하는 것까지 왜 책망을 할 수 있는 거냐? 이 사단이 지금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데 있어서 그 죄의 내용은 맞아요. 틀린 소리가 아닌데 그런데 이 사단이 고약한 짓을 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무시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루시고 하신 일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러니 그 죄를 고소하죠.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다 인정을 하면 못하죠.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하나님에게 대드는 거죠. 사실은 이 사단이. 그러니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선택하신 자들을 책망하는, 선택하는 자들을 그 고소하는 지금 그런 사단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지금 그 이 스가랴에 나오는 그 모습을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심판 자 앞에 지금 서 있는데 사탄은 나의 죄를 지금 프로스큐러가 돼갖고 나를 지금 죄를 고소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짓이죠. 근데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송사하느냐? 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요?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환난도 없고 공고도 없고 핍박도 없고 기근도 없고 적신도 없고 위험도 없고 칼도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환난이 있고 공고도 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다 오는데 그런 것이 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기독교인답게 살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예수님 삶이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백성들의 죄값을 다 치르고 그들이 필요한 의로움을 완전히 이룬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누가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그 택한 자를 정죄하리요? 하나님도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한테도 잘 찾아옵니다. 물론 사탄이 직접 찾아오는 건 아니겠지만 왜 사탄은 이 어디에나 다 한꺼번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사탄이 좀 귀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까지 올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부하들을 보내겠죠. 그러나 와서 그런 소리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야, 뭐 네가 그따위로 살아갖고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고 야야 웃기지 마라. 구원받았냐? 네가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사냐? 말도 하지. 야이, 이러는 소리가 들리는, 이게 지금 고소하는 소리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때 사탄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를 책망하셔서 완전히 멸해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스가랴 네 번째 이상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수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의 때문에. 칭해 주시는 거예요.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셨다. 이거는 성화. 우리 성화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을 이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도 오늘도 성화의 과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 단 한 번에 의롭게 칭하시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였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가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담 안에서는 다 그 하나님 심판 아래 떨어진 거죠. 그리하여 첫 번째 아담 안에서는 그 심판 아래 놓여져서 사단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그 상태를 고소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두 번째 아담께서 그걸 다 뒤집으시는 거. 그냥 뒤집어만 주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엄청난 수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거지. 에덴 동산은 아직도 세상입니다. 뭐 지금이야 어디 가서 찾을 수도 없겠지만, 예? 에덴 동산에 어디 있다고 해도 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천국으로 가는 거지. 그러나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은 이 두 번째 아담이 하신 그런 모든 일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행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주셨고 이루셨다고 하면서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맞나? 이런 것이요. 뭐 믿음이 약해서 그러겠지만,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무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일에 확신이 없습니까? 해주셨을까? 이겁니까? 아, 이거 우리 그 한국어 그 찬송가에 그 이상한 가사가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했을까? 우리 교회에서 안 부르죠, 그런 찬송. 뭐 까예요. 하셨지. 믿는 거죠. 확신을 갖고 사는 거지. 그 왜 질문이 나옵니까, 거기서? 예. 그래서 첫 번째 언약에서는, 율법 아래서는 다 하나님 심판 아래 지금 노역이 된 것이지만, 이제 새 언약의 약속으로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즉 율법 그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행위로 구원 받으려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여기 성경에 뭐래요? 율법책에, 즉 요즘 말로 하면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행위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거예요. 즉 행위로 구원 받으려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법을 완벽하게 항상 지키고 살아야 돼요. 한 번만 아니면 끝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자는 정말 정말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데. 아, 근데 또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또 만나보면 되게 겸손합니다, 또. 왜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겸손하게 또 합니다. 헛갈립니다, 우리는 보면 이게 겸손한 거야. 근데 마음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고, 뭐 내가 이 마음은 그냥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아, 겉은 또 되게 또 겸손하거든요. 헛갈려요, 교회에서. 근데 우리 교회는 또, 마음은 또 겸손한데. 그래서, 아, 저는 죽을 죄인이죠. 뭐 예수님께서 다 하셨죠. 이러면서 마음은 겸손한데 또 사람끼리는 또 되게 교만해요, 우리 교회는 또. 그래도 차라리 사람 앞에서 교만한 게 100배 저는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어쨌든 지금 보세요. 그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성경이 분명하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딴 말이 많습니까?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즉 행위를 얘기하면 행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하는 거를 무시하자.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받는 것을 행위로 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이에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잘하려고 해야죠.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상한 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행위도 아예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면 건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면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 대신 예수님께서 저주받았다 그러니까는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냐? 예수님이 저주를 안 받으시면 그럼 내가 대신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지 지금.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지나쳐갖고. 정말 왜 저렇게 죽으셔야 돼? 너무 불쌍해. 죽지 않았으면 다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죽었으면 어떡하라고? 그냥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올라가갖고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스가랴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리라. 예루살렘은 구약에서 쓰여질 때 성전으로도 이게 구분을 안 합니다. 어쩔 때는, 그죠? 예루살렘 그러면 성전, 뭐 시온산 그러면 또 그것도 성전, 다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사실은 성전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또 천국이에요. 근데 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성전이요. 이게 다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기를 예수님이 성전이요. 우리도 성전. 왜?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택했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성전을 택했다. 즉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무엇을 위해 택하셨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예루살렘을 택하신 하나님,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 성전이 어디에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런 그 원리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진짜 참 성전은 구약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예수님과 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죠. 그래서 여기 이 예수님 안에서 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택한. 근데 이런 거를 성경 전체를 무시하고 그것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하실 때, 창세전부터 택하실 때 누구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즉 예수님을 빼놓고 뭐 택했고 뭐 예수님을 빼놓고 뭐 죽고 뭐 이런 게, 아 예수님이 죽으셨네. 이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건 그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 택한 것도 그렇게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죠. 근데 그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사탄을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 고소하는 이 사탄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창세기 전에 벌써 세워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예수님이 홀로 완전하게 이루실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가 이렇게 고소하는 겁니다. 즉, 제가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본,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읽는다 그러던데. 아,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를 쫙 보더니, 오, 참 맑어. 내가 샤워를 했죠. 아, 나 아버님 친구여갖고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었으면 그냥, 뭐가 맑아요. 맑기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괜히 좋은가 봐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근데 그런 헛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 있어요? 안 씻겨져 있어요? 믿어주세요. 그거 받았어야죠. 예수님 피로 씻겨져 있어요? 안 씻겨져 있어요? 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안 맑아요? 어떻게 내가 안 깨끗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이 말을 해줘야, 그래요? 정말인가? 이래요, 내가? 그런 인간이 나한테 얘기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압니다, 제가. 믿습니다, 내가. 깨끗한 걸. 왜? 성경이 말해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벌써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 뭐 거기다가 뭘 더 해주려고, 보태주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깨끗합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 보세요. 이제 그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성경이 뭐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여러분이 저한테 믿는다고 고백할 때 제가 그걸 거짓말로 안 듣고 믿는 걸로 받아줍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뭐 여러분이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 여러분 그런 건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목사가 어느 누구도 여러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을 정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일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의 죄는 씻어졌고 여러분은 의가 입혀져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이런 행위가, 이런 거는 정말 정말 예, 목사가 여러분 그따위로 믿다가 지옥 갑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정말 큰일 나는 소리죠.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안 믿는 사람으로 본다면 몰라도. 근데 자기 교인 아니에요.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교인. 아닙니다. 정죄 못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에도 제가 어떻게 정죄를 해요? 회개하라. 그리고 용서가 있다는 걸 오히려 더 확인시켜주는 거지 정죄는 아닙니다. 한번 구원 받은 자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도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무효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걸 증거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고소하는 자를 정죄하시고 그를 잠재하게 만드시고 그 고소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사탄의 그 고소하는 소리들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죄를 고소하는 그 자는 잠잠케 하고 그 여호수아는 칭의하여 구원하십니다. 이 모습입니다. 4절에 내가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기의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확신이 있는 자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 지나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피도 내 죄는 못 지죠. 나는 엄청나게 나쁜 놈이야. 이게 웃기지만 이게 사람이 어쩔 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난 구원이 없대. 믿어요? 믿어요. 근데 구원이 없대. 뭐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죄라도 다 씻어주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죄. 물론 끝까지 안 믿는 거야. 뭐 안 믿는 거지만 여러분도 저도 안 믿었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믿지 않던 그 죄도 용서된 거예요. 그 피가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오늘 요것만 보고 끝을 내죠. 벌써 한 시간이 다 됐네. 이는 불에서 꺼낸, 즉 그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건 무슨 얘기냐. 아모스. 아모스 가셔서 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4장에 가셔서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그러면 이제 대강 풀어지죠. 성경은 성경이 풀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이럴 것이다. 뭐 이것 같다. 그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저한테 항상 물으라고 그랬죠.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근데 여기는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 즉 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된 롯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너무 눈이 어두워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완벽한 구원을 받아서 지금 정말 완벽한 구원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은 지금 타다가 조금만 더 나갔으면 완전히 타버리는 그런 타다가 구원받는, 긴급한 상태에서 구원받는, 그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폼 잡지 마세요, 좀. 그러나 한번 구원되면 언제 그렇게 탈라고 했던가, 그스름도 없어요. 깨끗하게,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어지죠. 그러나 어느 상태에 있었던 것만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원히 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을,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덩어리가 이제 떨어지는데 거기서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롯이. 근데 롯의 부인은, 근데 뭐 저는 참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항상 이렇게 야 저희 뭐야 그 욥의 부인도 그렇고 롯의 부인, 부인들이 좀 이렇게 장난이에요, 장난. 그런 거 보면 신약에 보면은 남자들은 전부 한심한데 여자들은 또 잘합니다. 요한복음 특히 보세요. 여자분들은 참 뭐 하는데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그 롯의 부인은 그 소돔과 고모라, 즉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 세상에서 끄집어내 주시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 세상을 다시 돌아봅니다. 아, 뜨거운 미역국을 먹을, 미역국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 김치국을 먹던 애굽이 좋았는데 이따위 소리들 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롯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저 아시겠어요? 벌써 세상에서 나온 나라는 거? 영적으로는 그래서 천국으로 벌써 옮겨져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앉힘을 받았다. 이게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나와 있어요, 벌써. 아직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데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아니라 거기 계속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 좋은 데가 아닙니다. 다행이죠, 나온 게. 감사하죠. 왜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재판, 은혜로서, 칭의로서 끝납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네 번째 이상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겪은 거예요. 벌써 여러분한테는 과거가 돼 있어요. 벌써 칭의가 됐어요. 여러분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죄를 엄청나게 져갖고 수갑 채워갖고 이제 가갖고 심판받아서 이제 뭐 사형이다 막 이래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잡혀 들어가갖고는 거기서 무죄다. 칭의를 받고 나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끌려가갖고 너는 이제 석방, 프리, 너는 아무 죄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근데 그렇게 끌려갖고 나올 때도 이 기독교인들이 나온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좀 행복한 척이라도 좀 하세요, 좀. 행복하죠? 왜?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온 것으로만 행복한데도 정말 행복함이 끝이 없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는 다른 데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그 기쁨을 이제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좀 뭔가 모자라는 것 같이 살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삶을 살고 보면은 저 사람은 뭐 예수님이 다 이렇다 그랬는데 별로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이 그 예수님 이루신 거에 만족이 모자라는 것 같이 만족을 할 수 없는 것 같이 살면 이건 아니죠. 즉, 이 불에서 건짐을 받은 나무가 이제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입니다. 예. 첫 번째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았던 이 마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어,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여 그 마귀를 꾸짖습니다. 꾸짖고 계십니다. 마귀의 그 고소를 듣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고소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죄는 해결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이 지금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이제 벗게 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지금 하는 그 이 네 번째 이상에서 지금 다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거 이것은 이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의 옷 그 제사장들이 특별한 옷을 입죠. 그 아름다운 옷이 되는데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의를 입는 것이 즉 예수님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저희 모였을 때 또 하죠. 3절, 4절, 5절까지 다음번에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질문 있으면 받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의 죄, 사단이 고소하는 그대로 저희들은 죄만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 그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 됨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고백하는 것은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인 동시에 또 인간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시는 그런 죽음을 죽으시고 그 지옥의 형벌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 대신 사르셔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전가시켜 주셔서 이제 의롭다 칭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구원의 현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한 그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이런 사람들로 이제 설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제 무죄 칭의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기쁘게 살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